자, 우리는 계속해서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이들이 1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120명의 성도들 한 명도 제함 없이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방언을 하죠, 방언. 그런데 이 방언은 어떤 외계 언어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서 왔던 15개 지역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큰일을 들으면서 이 큰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큰 은혜를 120명의 성도들이 15개 언어로 막 선포하는 것을 듣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방언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언어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할 수 있는가 놀랍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이 영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 그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이제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총 몇 번이 기록되어 있냐면 1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안에는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당시에 초대교회 영적 리더들이 했던 설교들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8번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각각 한 번씩 나오고요.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은 바울의 설교가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번의 설교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우리가 40절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구절을 할애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했던 이 설교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들과 함께 당당하게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일전에도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던 인생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여자아이가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 번씩이나 그 여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철저한 실패를 했던 인생. 그리고 그 세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쳤던 인생. 예.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죄인 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나타났던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생식기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의 인간 안에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 정오에 태양볕이 내려지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갔습니까? 예, 그 여인은 지금 죄의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관계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타고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내면의 관계까지도 깨어져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과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엄습해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상담학을 잠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들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내 내면이 깨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은 이 모든 문제의 근거를 어디에 보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의 죄의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뭐로 시작을 하냐면 사람의 주위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아이의 본질의 문제를 보지 않고 그 아이의 주위의 환경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심리학의 접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은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는 목양을 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내면이 회복되어지는 걸 참 많이 봐요.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있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저는 꽤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고요, 제 인생에서.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의 내면의 문제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도망했다, 하나님을에게서 떠났던 인생,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으려고 고향으로 또 내려가서 혼자 기거하고 있던 인생이 이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내면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십사였던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 눌려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그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 태양볕에 물을 기르고 왔던 그 여인이 이제 담대하게, 여러분, 이 담대함은 주님을 만났을 때 회복되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인간의 어떠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누군가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이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15가지 언어로 막 하나님의 큰일을 막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놀라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롱을 합니다. 저 사람들 술을 취했다. 그랬더니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때가 제3시니, 여러분, 제3시라는 이 시간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는 보통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9시, 12시, 오후 3시에 이 세 번 동안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 오순절 아닙니까? 이 오순절 기간에는 보통 오전 10시까지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제자들이, 이들도 유대인인데 이들이 술을 먹고 술을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15가지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풀어냅니다. 거기 보면 16절을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엘의 어떤 말씀이냐면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던 그 사건을 해석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요엘의 말씀 안에 이미 성령 강림 사건이 예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전체 성경 66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성경 66권을 세 단어로 정리해서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 이 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죠. 그리고 창조된 이 하나님의 인간, 또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창세기 1, 2장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이후에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엇에 관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죄로 인해서, 그리고 타락한 그 인간들을, 그 인생들을, 그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구속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떤 도덕 경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렇게 살라라는 지침이구나, 뭐 그런 말씀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사건으로 가득 차 있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뭐예요? 구속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성령의 불을 받고 그냥 방언을 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의 그림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전체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구속의 그 사건이 끝났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우리 각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각 개인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계시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부어지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시고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뭡니까? 이 구속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준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오순절 사건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요엘이 얘기했던 이 말씀 또한 이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것을 어떤 율법적인 지침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사건으로 가득해요. 구원의 그림으로 가득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의 사건과 가나안 입성 이 그림은요, 바로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서정과 똑같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우리 인간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죠? 예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예, 출애굽을 탈출하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개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전서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갈라서 나오는 이 사건을 어디에다 비유합니까? 세례에다 비유해요. 여러분, 세례가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스프링클 세례를 하지만 또 물 세례도 있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나오는 그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세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 또 우리 개인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늘 천국으로 갑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는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뭐예요?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광야의, 어제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 스스로 걷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40년의 여정이에요. 우리 삶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의 여정, 이어지는 가나안 입성은 마치 뭐예요?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이 삶을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한낱 어부 아닙니까?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긴 했겠지만 이러한 구속의 그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요엘의 말씀이 이렇게 구속적인 사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구속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우리 인생을 살아드리는 그 한날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